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복습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이신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주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이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광경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천상의 예배 장면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둘러선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 네 천사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요한의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옮겨갔었죠.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요. 이 일곱 인이 이제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곱 인을 뗄 자가 이제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그러죠.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 얘기는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나도 못 뗀다.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사실에 깊은 슬픔과 이제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때 한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이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번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요. 그때는 새 노래로, 그죠? 어린 양의 노래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 가서는 그 어린 양께서 그 일곱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인까지 이렇게 떼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이전에 이제 또한 나온 장면이 뭐였죠? 14만 4천의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를 이제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또 천상에 그들이 큰 환란에서 빠져나와서 흰 옷을 입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전투하는 교회와 또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무리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신 건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 8장에서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띠용 뭐가 나왔습니까? 네,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받아서 쫘르륵 선 것입니다.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인은 다름 아닌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그런 서곡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어야 하는데 이제 그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또 한 장면을 이제 보여 주셨는데요. 바로 그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하늘에 고요함이 있었다 그랬죠.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무슨 고요함이었는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고요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심판 재앙을 땅에 쏟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 사이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지면서 그로 인한 재앙들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앙은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계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3분의 1 그리고 천체의 3분의 1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뭐 어떻게 나타날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전쟁으로 물리적인 큰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대재앙을 이제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제 9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나팔을 이제 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면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자연계는 두고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인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무섭고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 아니면 천사, 타락한 천사 아니면 진짜 천사 둘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이것이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성이 뭐예요? 뭐예요? 루시퍼,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가 뭘 받았냐고 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이게 진짜 천사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20장 1절에 가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천사는 진짜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진짜 천사 같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또 타락한 천사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5대5입니다. 5대5. 그래서 뭐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그냥 두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어떻게 했는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저갱, 무저갱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이 원어의 뜻은 심연의 바다, 깊은 바다 또는 밑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구렁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제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데스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악한 귀신들을 임시로 가두어 두는 지하의 감옥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이 이제 잠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정말 대환란이나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몇 해 전에도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비유로 쓰지만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실제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도 있고 그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인데 제가 인터넷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인터넷 서치해보면요 90%가 다 신천지, 90%가 너무 많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피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서 더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피고 이걸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비상한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이제 연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문을 여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지옥불에 타는 연기가 막 솟구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기와 함께 무언가가 확 쏟아져 나왔는데 뭐냐면 황충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런데 메뚜기랑 황충은 또 다른 게 메뚜기가 뭐라더라? 메뚜기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되면 황충이 되는데 메뚜기의 몸집의 한 3배 정도?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메뚜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떼가 나와서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아홉 번째 재앙 메뚜기떼 재앙할 때 제가 그런 설명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메뚜기떼가요 정말 제가 믿기지가 않는데 수백억 마리가 수백억, 수천억 마리가 떼를 지어서 가면은 그냥 농작물을 완전 초토화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먹을 2020년도에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 이 황충떼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4만 명이 먹을 식량이 사라졌대. 와닿지가 않죠. 그냥 너무나도 이제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과의 곤충이 황충떼가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메뚜기떼가 종종 나오죠.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비유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아홉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홉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또 요엘서에도 메뚜기떼로 묘사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황충떼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황충떼는요 마지막 때에 나오는 황충떼예요. 네. 종말론적인 황충떼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 가보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그 황충떼의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뚜기가 아닌 겁니다.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어떻게 황충이 말 같습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메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공격용 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누가 있대요? 왕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는 왕이 없다 그래요. 리더가 없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아바돈, 아볼루온 한마디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무적행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죠. 무적행의 사자다. 무적행의 사자 뭐 또는 주인 누굴까요? 사탄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탄 바로 밑에 있는 예. 사탄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니까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사탄의 수성 무관 같은 이런 존재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거소인 무적행에서 황충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11장에 가고 또 17장에 가면은요 이 무적행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짐승이 올라온다고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오기 이전에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황충떼가 이제 지옥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이제 문자적인 황충이 아니고요, 메뚜기떼가 아니고요, 또 단순히 어떤 사람 군대를 이제 비유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하수인인 악령들, 악한 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죠. 악한 귀신들의 활동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수행을 위해서 누구를 활용하시냐?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사탄이건 천사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이 됐건 천사가 됐건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이 철저히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영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데 마냥 활동하게 두시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앞에서 네 나팔 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연계가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이제 자연계는 건드리지 말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한을 두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제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안 믿는 자들이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고집부리는 이 불신자들, 그들을 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을 허락은 하시되 마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통제하시고 또 제한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계는 놔두고 수목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 세상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당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환난이죠.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히 앞에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었는데 그 인을 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에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것.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얘는 내 거다라는 표식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전투병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고요. 그리고 또 구별하심의 표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아군 표식, 아군 식별 방법이야. 아군 식별 방법. 얘는 우리 편이야. 얘는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군사로 부름받는 것이 사는 길이다. 군사로 부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누가 가장 많이 죽는지 아세요? 민간인이 제일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예. 여러분 민간인으로 사는 게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민간인이 아니고 군사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군사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 네, 진짜입니다. 예. 네. 우리 출애굽 당시에도요 이러한 구별하심이 있었죠. 애굽의 재앙, 애굽 땅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 이 고센 땅은 철저히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고센 땅은 이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도록 해서 그들을 이제 구별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이게 인치심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에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의 붙든 자에게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고 그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똑같은 거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면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건들지 않도록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이제 하셨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해함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괴롭히게 두신 것이 아니라 다섯 달 동안이라고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황충이 메뚜기의 평균 수명이 다섯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달 동안. 그리고 5절에 다시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죠. 네.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예 영원히 예, 멸망케 하시지는 않았다. 다만 괴롭게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이지는 않으시고 왜 또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재앙의 목적이요 죽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 살리는 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의 목적이요 죽이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여기 보면은 죽음보다 강한 고통이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오히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는 그런 죽음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 황충이 전갈의 꼬리와 같은 이 독을 쏘는 이러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갈에 쏘이면은요 안 쏘여봐서 모르겠는데 전갈에 쏘이면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끔찍한 고통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시는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차악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으로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이런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자연계가 아닌 딱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치시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인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이제 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마음의 병, 정신병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못 자고, 그죠? 두려움과 또 여러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매 순간을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악한 영들의 지배되어서 고통당하고 또 인생이 파괴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에 들린,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가장 큰 고통에 이렇게 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고통이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 때에 그러한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고조되고 그리고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악령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또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이 구장에서 보여주는 황충의 쏘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이제 당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세 가지 이 재앙이 묘사되는 것에 있어서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면은 말하려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회개를 안 한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바로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해서는 그 다음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음성이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거기서 황충을 풀어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의 내 천사, 결박한 내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 동북쪽에 있는 위치한 강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시작이 돼서 시리아, 이라크를 횡으로 지나는 중동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아수르, 바벨론, 바사 같은 이 강대국들이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 하면은요,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대적의 공격을 연상케 하는 격전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서에 보면은요, 어떤 곳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을 그런 강대국을 표현하는 비유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유브라데 강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유브라데 강이 큰 하수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여기서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그 강대국들을 이제 나타내는 비유물로 이야기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그런 대적의 공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결박 땅에 있는 네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확실히 사탄의 세력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여기서의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고 이제 타락한 천사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의 결박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천사가 누구며 왜 어떻게 언제부터 거기에 결박되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때 일어난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때 이들이 거기에 다 결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무저갱에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 천사를 놓아줘라, 풀어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한, 그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바로 이 또한 사탄의 활동을 이제 잠정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대재앙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는 것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네 천사는 뭐 하는 이들인가? 이 풀려나는 네 천사는 뭐 하는 이들인가? 15절 16절에 이제 그들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네 천사가 뭐 하는 자들이래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의, 여기서 사람이 전 인류인지 아니면 뭐 그 전쟁에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이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얘기를 하죠. 그 년 월 일 시에. 언제 일어나는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된다. 그 년 월 일 시에. 희한하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고 말씀을 지금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철저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제 특정 때를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1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심각한 불신앙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럴 건데 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면 맹 잠들어 있다가 그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심각한 방종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오늘인 줄 알고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깨어서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깨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네 천사는 이제 이 정한 때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 절에 마병대가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병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만이 아니고 2만만이래요. 2만만. 그때는 억이라는 표현이 없었나 봐. 2만만. 2억이거든요. 2억. 2만 곱하기 만. 2억. 그러니까 2억의 군대예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중국 군대가 몇 명이냐 했더니 200만 명 정도 된대. 그러니까 2억은 비현실적인 이제 숫자인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마병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 실제 군대가 동원돼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물론 2억 명의 군대는 이제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만 이제 그만큼 큰 전쟁이라는 것이죠. 3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상징적인 이제 해석일 것인데, 대환란 때 이런저런 여러 재앙들로 사람들을 해치게 될 마귀의 세력을 이제 가리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소극적인, 그죠? 좀 막연한 예측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적극적인 소위 세대주의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요,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여러분 높아요, 안 높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러한 핵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양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모든 것에 있어서 열어놓기도 해야 되고 또 확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17, 18절은요, 그 마병대의 이제 구체적인 묘사, 앞에 황충의 구체적인 묘사가 나왔던 것처럼 이 마병대의 구체적인 묘사도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마병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우리가 호심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얘네도 지금 호심경을 하고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한 새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과 연기와 유황. 아, 이게 이제 세 재앙인데 이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에서 말한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뭡니까? 그런 전쟁으로 인한 폭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현대의 과학 무기들과 또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외에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임을 이제 당할 것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양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과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전쟁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전쟁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대환란이? 그렇잖아요. 전쟁만이겠습니까? 그 외 온갖 재난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일으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나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유브라데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와 마병대인 것입니다. 곧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일관된 귀신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얘네가 보면은 체계적이에요. 나름 체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른 묘사들도 우리가 보지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절에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여러분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뭔데 이렇게 사람 3분의 1을 죽일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의 이유, 그 힘의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그들의 입과 어디에?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입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까 얘기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꼬리는 뭐 같대?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렸대.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꼬리가 뱀 같고 여러분 뱀은 뭡니까?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로 유혹한 사탄입니다. 그 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에 머리가 달렸으면 그건 꼬리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인 거예요. 그거는 꼬리가 아닌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머리인 거예요. 또 다른 머리.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정말입니다. 인류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연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미혹, 선동, 거짓. 미혹, 선동, 비진리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 앞에서 제가 계시록 첫째 시간에 그런 말씀 계시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원수의 대적의 삼두 체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탄, 그 다음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삼두 체제로 이 원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꼬리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꼬리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짓 선지자가 이 재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3분의 1이 3분의 1 떼거지로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떼거지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미혹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몰라요?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중선동의 귀재. 예.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짯 선지자, 선동가.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거대한 악들이요 다 어떤 힘으로 되는지 아세요? 선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거대한 악을 행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 거짓 선동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십시오. 이러한 선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밑바닥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이게 악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도요. 여러분 불, 연기, 유황에 또 포커스를 맞추지만 먼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 때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요 이것은 언어와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 연기, 유황 언어와 말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싸움은 말 싸움이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증언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1장 16절인가요? 뭐라고 묘사됩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 그랬고요. 그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귀의 입에서도 무언가가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도 바로 이와 이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이랑 상통하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사상과 언어입니다.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린, 그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린 이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병대로 상징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글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펜이 훨씬 힘이 있어요. 펜이 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글이 훨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상과 언어가 훨씬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물리적인 전쟁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이요 결국은 뭐냐면 사상전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전 세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공산주의와의 전쟁이고 종교 간의 전쟁이고 다 이런 사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사상전입니다. 이념 전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땅의 사상과 언어는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사실 앞에서 굉장히 무지하고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과학입니까? 신학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신학입니까? 우리 더드림 친구들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론은 신학이고 종교고 신학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래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다 세뇌당한 거예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신론 사상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이 무신론 사상에 의식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신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게 아니잖아요. 그냥 설이고 사상이에요. 사상. 네. 곧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신학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전쟁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전에서 패배하면은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겨야 되냐?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어떤 거 하면 이 사탄의 신학에 의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 다녀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부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의식 가운데 사탄의 신학에 여전히 지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병대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잠식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재앙의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병대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온 인류와 이 세상을 그렇게 대재앙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자들은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점점 진화되어 감으로써 그러니까 더 나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상낙원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성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신학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결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내리달아가지고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살됐는데, 여러분 오늘날에요 그러한 일이 돼지떼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떼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간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려서 황충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마병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고, 무신론, 물질만능주의로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고, 그로써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듯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고, 이것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찬가지. 여전히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저런 죄악 가운데 나쁜 짓 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영으로 이런 말씀을 말세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제정신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신학,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런 사탄의 신학의 그 의식과 사상이 지배되어 온 결과다.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확장되고 또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고 이마에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요 또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결국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때입니다. 중동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일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전쟁에 나간다면 바로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바로 다음 주 18절에는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죠? 뭘 어떻게 입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새벽마다 또 우리가 각자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가보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금제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렸던 그 제단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동일한 그 제단입니다.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예.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여섯째 나팔 재앙도요 어디 무엇에 대한 응답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을 가르치실 때 종말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린 결론 항상 끝에 거듭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놓는 이 사탄의 신학의 지배당의 멸망을 치닫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섭시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돌아섭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는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에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